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탈출 이야기입니다. 바로 밑에서 종노릇 하던 삶에서 시작해서 광야에서 방랑한 이야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야기, 성막을 지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이자 또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우리 크리스천의 구원 사이에는 영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오랜 동안 애굽에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서 가나안을 향해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홍해를 건넌 직후에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 꿍얼꿍얼하고 애굽의 송아지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세상 신을 섬깁니다. 우리도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수많은 사단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공격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거쳐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교훈을 줍니다. 출애굽기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든 역사는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선하심과 진실하심,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는 전도와 선교에도 큰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18장은 가족 전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고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3장과 4장에서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라는 것,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미 언급한 바 있는데 오늘 18장에서 다시 그가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극적으로 출애굽했다는 소식은 당시 무역 상인들을 통해서 인근 모든 나라에 전해졌고 가장 큰 뉴스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2, 3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합니다. 모세가 친정집으로 보냈던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이 데리고 왔다는 말입니다. 4장 20절에 따르면 모세는 바로를 대적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갈때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떠났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모세가 장인에게 아내와 두 아들을 돌려보냈었다고 합니다. 애굽으로 가다가 양피 사건을 당한 후 아내와 두 아들은 장인에게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오면 그곳에서 보자고 미리 약속했었는지 모릅니다. 3절을 보면 출애굽기 기자는 이어서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 이름을 의미를 밝힙니다.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미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게르솜. 이것은 거기서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엘리에셀. 도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이 애굽에서 나그네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두 아들의 이름은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지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바로의 창으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세가 두 아들에게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에는 두 아들을 향한 아비의 뜻도 있었을 겁니다. 너는 지상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라. 너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 있었을 겁니다. 5절을 보면 이드로는 딸과 두 손자를 데리고 모세가 있는 광야로 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위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보러 시내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6, 7절을 보면 모세는 장인이 오고 있다는 전가를 듣자 나가서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췄다고 합니다. 세상의 관행을 따르면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는 손님이 오면 나가지 않고 관저에서 기다리지만 또한 지금 모세는 60만 명이 넘는 대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방금 전에는 그 막강한 애굽의 바로왕을 10차례 기적으로 이겼지만은 겸손하게 장막 밖으로 나가서 장인을 맞아들이고 장인을 뵙자 엎드려서 절합니다. 장인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입 맞추고 장막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장인을 경외하고 사랑으로 맞은 겁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장인에게 인간의 사랑 이상의 것을 주었습니다.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간 후 모세는 무엇을 했는가?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고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흑암의 재앙, 장자를 죽이신 재앙, 홍해를 가르신 기적 등등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위대한 기적 이야기를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 아멜렉이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멸하셨는지 이야기했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해주자 이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가? 네 가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드로는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 다른 모든 신보다 위대하신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 다음 둘째, 이드로는 기쁨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9절을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였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그리고 넷째 이드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했다고 합니다. 12절을 보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표현으로 동물을 통째로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또한 화목제를 드린 후에 화목제의 죄물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례를 받은 후 주의 만찬을 같이 한 셈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여럿 있는데 첫 번째 교훈 7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더라. 오늘 말씀은 가족 전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장인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했는가? 겸손히 행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이기에 얼마든지 사람을 시켜서 장인을 장막으로 모셔오게 할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태산같이 쌓였고 급히 꺼야 하는 발등의 불도 많았고 몸도 피곤했지만 내일 주말에 다음 주에 뵙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곧 즉시 나갔습니다. 친히 나가서 장인을 영접하고 엎드려 절하고 입 맞추고 문안하고 모시어 들어갔습니다. 마치 다른 할 일이 없는 사람인 양, 장인이 가장 귀한 분인 양, 장인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주위의 크리스천들을 보면 믿지 않는 친척을 모세와 같이 환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대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많은 경우는 남과 별반 없이 대합니다. 믿지 않는 친척과 동업을 하면서 불의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과의 소원한 관계를 개선하고 친밀한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의상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지 하는 것입니다. 진정 친척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그 친척을 사랑하는 관계로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지를 들여 사랑해야 합니다. 명절 때, 생신 때, 기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찾아 뵙는 겁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찾아가고 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식사하고 놀아야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어디에선가 희생해야 합니다. 자신의 세속적인 계획과 야망과 포부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미 지고 있는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더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마음문을 열게 합니다. 지난 세월 쌓였던 나쁜 감정들이 삭혀지고 냉랭한 관계가 따뜻한 관계로 회복되게 해야 됩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뿌리를 내릴 토양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모세로부터 첫 번째 배워야 하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모세가 전한 복음에 관한 교훈입니다. 모세는 장인을 모시고 장막에 들어갔을 때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장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기에 모세는 장막에 들어가자 즉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주님에 대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인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복잡한 이론이나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 경험으로 아는 것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을 고한 겁니다. 홍해를 건넌 후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자신이 본 것을 고한 겁니다. 자신들이 직접 본 하나님의 역사와 자신들이 직접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한 겁니다. 자신들이 행한 것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객관적인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것 전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구원의 진리들은 성령의 역사로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을 전하는 겁니다. 친척과 친구들은 과거의 나를 잘 알기에 나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객관적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체험한 겁니다. 주님을 만나 과격하게 변화되면 주위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찾아온 이드로와 같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지 않는 친척을 전도하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가 직접 체험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잘 아는 친구와 친척들이 확인할 수 있는 천재지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피곤한 삶 살지 않고 주님 안에서 단순한 자유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의지를 들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모세의 인내심에 관한 교훈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그의 양을 치며 지냈을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신이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만난 하나님을 흥분해서 간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에서 하나님을 전했을 때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씨가 길가와 자갈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진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에 반응하는데 40년이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네 번째 교훈. 모세는 이방인 제사장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 제사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몰몬 교도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종교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물었다가 저는 안식교회 나갑니다 하면은 예 알았습니다 하고 곧 물러섭니다. 전혀 먹힐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이교도인 뿐 아니라 이교도의 제사장인 장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바울도 모세와 같았습니다. 종교성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늘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의 성전으로 갔고,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갔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은 그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바울 모두 유대인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완전히 이방인이고, 이방인 제사장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종교성이 있는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소명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 통하지 않는 가족과 친척의 전도는 사랑의 삶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위대하고 친척이 아무리 못났어도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뛰어나가서 절하고 입 맞추고 문안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내가 직접 보고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선대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우리와 교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남은 생애는 모세와 같이 그렇게 전도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